예,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삶, 예, 물론 내용이 많지만, 예, 오늘 시리즈 3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삶. 성경 본문은 시편 27편 4절 지난주 읽었던 그대로 여러분 보시고요. 뒤에 가보면 성경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 본문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보는데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나님 찾지만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시편 24편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형태로 나가는가 하면 찬양과 경배로 나갑니다. 찬양과 경배로 나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스타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예배 틀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과 경배의 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부근에 있는 교회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로 와서 보면 교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예배 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예배 틀로 하는가 하면 전통적인 예배는요 의식 중심이고요 교육 중심입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떠나서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찬양과 경배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이 예배학의 많은 그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가 최상 형태의 예배 형태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배 형태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최상 형태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무슨 교육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냥 뭐 찬양과 경배 한 네 곡이나 다섯 곡 한다 뭐 그렇게 하고 뭐 마음에 좀 부드러움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42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형태인 거죠. 아주 그 물을 그렇게 찾듯이 그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힘든 상태에서 그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배에는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막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를 주신 게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감사도 없어요. 그냥 감사도 없고 에이, 하나님 나는 내놓은 자녀인가? 왜 나는 손길이 없지? 뭐 이런 게 기대 없이 원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도 왜 안 도와주시지?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쓴뿌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자세는 진짜 틀렸어요. 예,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려고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는요,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감사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태들을 묵상해 보면 감사가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는지를 내가 늘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말고 저 밖에 나가보면 뭐 괜찮이 사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이런 건 몰라요. 또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정도는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서는 것은 좀 덜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만나가면 어떻습니까? 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살아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위대하심을 내가 중심으로 표현해요. 이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 수준 정도는 가요. 왜? 뭐 하나님 잘해주셨고 뭐 특별히 좀 만져주셨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야. 정말 뛰어난 분이고 존경받기 합당해. 그런 것을 내가 점점 알아갈 때 그걸 예배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살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면 위대하심 정도는 못 넘어가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보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즘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뭐뭐 하세, 뭐뭐 하네 뭐 이런 식의 간접화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직접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는 그 간접화법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찬양에는요 우리가 보통 찬양하는 데는 예, 세 가지를 얘기해요. 크게 넓게는. 근데 예배에 쓸 수 있는 찬양은요 찬양과 복음 찬양 두 개예요. 복음 성가가 있어요. 성가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예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찬양과 복음 찬양이 있는데 복음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이런 내용들이 진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찬양이고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화법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찬양과 복음 찬양.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의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혹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그 갈급한 마음,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고백들. 잘 살아서 감사한 거 있고, 잘 못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라고요. 그냥 시간 돼서 그냥 몸만 와 있는 거,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소잡아서 피 올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 뭐 이런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래서, 저기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알려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또 하나가 필요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뜻을 알기를 추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추구하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늘께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공예배라 그러잖아요. 공통으로 예배 드리는 데서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공예배에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즉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길을 놀랍게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자유롭게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억압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혹은 여기에는 중보기도도 포함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또 다른 핵심적인 수단이 기도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수단 중 성경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찾던 거,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 찾는 내용들을 기도로서 하나님 찾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는 뭐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뭐 언급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봅시다. 예레미야서 보면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거 많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예배가 같이 중복돼서 하나님 찾는 게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보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또 있는데요. 아까 기도하고 중보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또 있어요.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뜬금없이 말씀드렸나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알고 싶어요 하나님 했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막 계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스! 땡! 난 끝났어!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못 보였던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까지도 기도할 거라고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가는데 하늘문이 열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늘 일하고 싶죠.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보여줘요. 그렇죠? 못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목적하며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나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먼저 친밀한 교제를 부어줘요. 교제를 부어주고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려요.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게 없으면 그 주변 나라도 망할 뿐더러 그 나라도 망해요. 이게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일해 나가요. 그래서 살아요. 이 성경의 역사지요. 자,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데 많은 경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우리의 현실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고요. 은혜를 구하든지 고쳐달라고 매달리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두 가지는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번째는요,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게 전멸이었어요. 이 영역을 놓쳤어요. 이 영역이 중요한데 이 영역이 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찬양과 경배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영역이 살아나야 그 영역도 살아나요. 근데 그냥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잘하지를 않아. 왜 그런가 하면 요 3번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 3번의 내용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록에 남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처음서부터 만나려면 역사가 얼마나 길어야 돼요. 또 우리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선명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려.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게 다윗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까 읽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읊조렸다는 거예요. 저 읊조렸다는 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읊조렸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예가 시편 119편에 볼 수 있는데요. 119편이 제일 길어요. 엄청 길어. 그렇지만 그 119편을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말씀과 중요하게 여기었는지 연관이 있었는지 그게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간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다고요. 우리는 그가 어떤 말로 시편 119편을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아도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와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지금 하나님 찾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번 기자의 하나님 찾는 모습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면 괜찮은데 은혜가 없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은혜가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에게는 이 둘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의미들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심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이건 경외한다는 거고요.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는 거죠. 심판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말씀 그대로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게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구하여 서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이 뜻이 뭐지? 이걸 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는 걸 말합니다. 이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했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만 목적했어요. 그런데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 뭐예요? 요 내용은 당연히 알지만 요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알려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걸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네. 이런 게 비춰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시편 119편 기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주의 법을 왜 사랑해요? 왜 읊조려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 만나려고.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자, 147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주의 법, 주의 말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게 묵상하면서. 자,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른 저녁에 주님을 찾았고요. 또 한밤중에 주님을 찾기도 하고요. 새벽에 주님을 찾고 이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쓴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 목적을 알고 그 가운데 온 삶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알아서 그 길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깨달아야만 눈이 열려야만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능력 이런 것을 실제로 알기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으시고 어떤 자격을 주고 어떤 권세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와 묵상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각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 글쎄 목사님 내가 말씀 좀 읽으려는데 참 힘들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피곤해요. 아, 이해 가요 저는. 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까지 갔는데 깨닫는 영역까지는 못 갔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지만 깨닫는 영역까지 가야 된다고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온 사람을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좀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태면, 말씀을요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머리에 넣는 게 아니고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자,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심으로 고민하고 자꾸 묵상하고 할 때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냥 암송해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길가밭이라는 마음밭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가가지고 그게 뭔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아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에 와서 빼간 거예요. 씨앗을 빼간 거예요. 그 유니크를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딴 생각했든지 뭐 귀를 막았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동조한 거란 거예요.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요. 자, 돌밭은 뭔가 하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보세요, 조금 나아요. 길가보다 나 뭔가 들었어. 그래서 싹이 나와. 여러분, 싹이 나온다는 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싹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돋으니까 돌이 뜨거워지니까 그 싹이 타버렸다고요. 뿌리가 죽었어요. 자, 그걸 또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보세요, 말씀을 즉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듣고 막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 한번 해볼래. 야, 저 말씀이 진짜 나에게 용기를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뿌리가 잘 자라도록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어떤 환경이 돌이 있어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환난과 박해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오면, 아유, 목사님, 환난과 박해 오면 어떻게 이겨낼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 이겨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무슨 얘기예요? 풀숲에 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는데 덤불이 이미 이게 와 있어가지고 못 자르게 해.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요거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자, 말씀을 들어서 좀 깨달았는데 즉시 기쁨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걱정이 더 커. 재물 사랑이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 떨기 받지.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 밭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해했다 수준 더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춰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런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밭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두 번째 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겨내고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돌멩이 벗어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서부터 좋은 땅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사단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있는 환경에서는요 좋은 땅이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거짓된 지식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돌멩이고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싸워서 이거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고 고민하며 이렇게 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보면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0절 22절 뒤에가 보일 텐데 여기 말한 의미는 뭔가 하면 먼저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 잠언서 4장 20절 22절이.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슬며시 듣고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것을 고민하며 확인하라는 거예요. 알려고.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 피곤해. 오늘은 그냥 몸만 와 있고 그냥 갈래. 뭐 늘 그러는데 뭐. 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바로 은혜 받을 그날, 그날 조심스럽게 부지런히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내가 깨달으려고,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 혹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자신 안에 집어넣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면 말씀을 한번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었다고 심령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확인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 속사람의 한 부분이 될 때까지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이고요. 이게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작업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이게 말씀이 믿음으로 되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거 안다고 요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을 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요 길을 따라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을 내가 아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뭐 당연히 안 자라지. 이건 원리를 말하는 건데, 공식을 말하는 건데, 이 공식대로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이제 자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 말에 주의하라. 어떻게 말씀 묵상해 가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주의력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건한 자세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적당히 한쪽은 듣고 한쪽 흘리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심각한 상태죠. 하나님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 자세로 먼저 딱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생각하지 말고 열중하여 우선권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말에 너희 흐트름이지 없는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며 또는 핸드폰을 보며 다른 데 관심을 다른 사람 옆에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어가며 성경 읽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집중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제가 가끔 늘 얘기하잖아요. 제 아내하고 차 타고 가면서, 제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요, 운전 마치고 나면 무슨 얘기를 들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운전에 집중하거든요. 한 60, 70%는 운전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 마음판에 박히지를 않아. 왜? 더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의하라는 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빨간 글씨.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저건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 적게 되는데 예전에 뭐라고요? 청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판에. 그래서 저게 뭐라고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들으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있어요. 저기서 말씀은 살아서 내게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저게 레마로 밝혀진다는 뜻이에요. 밝혀지고 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안 돼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네,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그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삶을 움직여요. 방향을 전환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게 이런 말씀이네? 그럼 내가 이걸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자,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나눠져서 그래요. 다른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아, 물론 읽으면 좋지요. 나중에 또 그 말씀이 연합돼서 어떤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왕 우리가 성경 읽을 바에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키우면 들음에서 믿음이 싹 트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내 귀를 기울여라. 겸손한 자세와 가르침을 잘 따르는 태도를 지금 가르쳐요, 이게. 자,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식을 받았잖아요. 선입견이 있어요. 혹은 말씀을 비평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오늘날 성령의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이건 끝났어. 우리 시대는 끝났어. 사도시대는 있었지만 지금 끝났대. 목사님 그렇게 하시던데 끝났어. 그럼 그 말은 이제 절대 안 들어와요. 이게 뭐라고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한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요. 귀신이라는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성도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세 번이나 읽었는데. 아, 세 번이나 읽었는데 귀신이 나타나 하나를 못 봤어요? 못 봤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읽었지만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이 수없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뭐라고요? 내 귀를 기울이라 하는데 이 속에 지금 다른 게 들어있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면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백지를 만들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영향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영향받고요.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대꾸하는 버릇이 있어요. 에이, 그렇게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던져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또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더니 옆에서 누가 에이 사람아 정신 차려. 요즘 그런 시대 어디 있어? 그런가?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가버려요. 이런 것이 이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튕기지 말고. 튕기지 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자,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곧은 목을 굽히고 귀를 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제는 요 자세가 이렇게 딱 되면. 자, 이제 세 번째.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지금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넘어야 할 영역의 말씀을 찾아서 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무너뜨리든지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이 환경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영역의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나 궤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자, 우리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 계곡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수긍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못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 지혜롭다고 그 내려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 못 따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이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몸이 좀 아파요. 이 증상이 있어요. 막 따끔따끔 수소 오고 막 찌근찌근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가져왔다 그래요.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몸이 막 조여오지, 막 괴롭지, 잠도 안 오지, 막 힘들지.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으로 자꾸 몸이 가요. 내 지금 상태를 자꾸 가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요. 흐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그걸 계속 붙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여러 마음판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라는 거예요. 이대로가 진리다. 하나님 이대로 하셔.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작업을 잘 못해요. 이 세 번째 작업이 돼야 이 마음까지 가요. 근데 이 세 번째 작업을 못하면 그냥 겉돌아요. 아니, 애쓰시는데 이거까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 세 번째를 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상이나 상상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공상이 뭐예요? 몸이 아파.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날 치유하셔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그 언제 죽어야 되나? 따뜻할 때 죽어야지. 그 춘사물이다. 꽃이 피었지. 근데 내가 관에 들어가서 지금 장례식 간다. 무덤을 간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왜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날 치유하셨다. 그러면 뭘 상상해야 돼요? 건강한 모습, 열심히 달려가는 걸 생각해야죠. 근데 엉뚱한 데 끌려가요, 분명히. 그래서 하루에 대걸 또 몇 번 치었다가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오늘 복권을 살까? 복권을 사면 글쎄 한 200만 원짜리 당첨돼도 괜찮겠는데 점점 커져요. 아니야, 5천만 원. 아니야, 1억. 아니지, 기왕이면 20억 당첨돼야지. 그러면서 막 구름을 써가요, 막. 나중에는 뭐 아무 의미도 없어. 이게 공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 나가야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헛된 것이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뒀어요, 계속.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내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까지 온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인격에 중심부에 도달합니다. 그 작업을 통하여서. 이 작업이 안 되면 1번, 2번, 3번이 안 되면 이게 안 넘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도달하게 하면 그 말씀은 약속된 바를 분명히 이룹니다. 말씀은 기름 부음이 있어서요. 하나님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먹어도 약이 온몸으로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장만 들어가고 뒤로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전혀 약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마음에 지켜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2절로 23절 연결된 거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한 4번까지 한 사람은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혹은 약이 됨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이 말씀으로 마음을 딱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와서 밀어내고 그게 자리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뒷받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론, 세상 생각, 뭐 권위 있는 사람의 얘기 그거 다 내려놓고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실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이 현장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과물이에요. 과거에 어떤 생각했냐 결과물이 지금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꾸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을 성경대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도달하게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르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한 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붙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면 이제 말씀의 묵상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읽어가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보게 해요. 그 말씀대로 가면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좋겠죠. 자,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시작돼야 됩니다. 자, 봅시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어.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치유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에 대한 처방전을 준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이 있어서 생명이 역사해요. 다른 말씀이라도. 근데 좀 늦어요. 기왕이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심으면 빨리 해결되겠죠.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처음서부터 쭉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급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급한 문제에 하나의 말씀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고 이제 특별히 하는 내용을 지금 추가한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찾으면 그 구절을 암송카드에 적어놓고 그 구절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재정 수업에 나온 책을 지금 요약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요것부터 여러분 알아내야 돼요. 이것도 안 들어왔는데 읽으면 의미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뜻인가? 자, 그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런 뜻이네. 그러면 하나님에게 뭘 말하고 있지? 또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자,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지? 봤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거 비춰야 돼요. 자,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 무엇을 말씀하는 게 비춰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이걸 말하고 있네? 그럼 내가 뭐 하라는 거지? 자기 적용해 봐야 돼.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실제 이대로 가라는 거네? 이렇게 붙들라는 거네? 이런 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것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려면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되지? 그러면 시간 관리를 잘하라든지 돈 관리를 잘하라든지 건강에 신경 쓰라든지 혹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는 막 짜증내고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겠네. 이런 길들이 보인다는 거지요. 자,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바꿔야 되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혹은 올해 내가 바꿀 게 뭐지? 앞으로 내가 바꿀 게 뭐지? 이게 비춰져야 된다고요. 그냥 쭉 읽어서 이런 뜻이네 이러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이지? 그럼 내게 뭘 말씀하시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대로 살려면 뭘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뭘 바꿔야 돼?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이 말씀의 빛을 비춰서 거울 보듯이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요 과정을 안 가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게 사시길 고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말씀대로 하십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